여러분, 옹기장이가 가마에 물 많이 떼고 난 다음에 옹기 꺼내는 거 뭐 직접 보기는 쉽진 않지만 가끔 드라마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고기를 꺼내서 마음에 드는 것은 곱게 잘 못 쓰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그대로 바뀌어 버려요. 옆에서 지켜보면요, 참 아까워요. 그냥 보기에는 뭐 잘못된 게 뭔지 표가 잘 안 나오고요. 좀 잘못됐다더라도 그냥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싶은데도 그냥 뭐 밀어넣지 그대로 바뀌어 버려요. 호기상이가 그걸 그렇게 막 깨면 야단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아까 본 걸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말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깨버려도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기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옹기장이와 같은 말입니다. 호기장이가 무슨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건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다 만들어서 구웠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깨어버린다고 해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호기장이라고 말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깨버리고 호기장이가 그런 건데 하나님을 호기장이라고 말하니 어딘가 마음에 참 안 드는 듯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은혜가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호기장이라고 했을까? 자, 우리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은 점점 꿈이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 3차에 걸쳐서 그 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거기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요, 내가 다시 로마에 가야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 성도들이 나를 저 땅끝,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그런 의사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요.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것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로마에서 모여가지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누가 세웠는지 잘 모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키웠던 제자들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또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로마까지 당시에 수도였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도들이 거기 모였으니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편지 한 장 두 장 쓰기도 참 어려운데, 그죠? 이런 편지를 쓰려면, 이건 편지가 아니고 책입니다. 근데도 이 책 한 권이나 되는 이 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가르치고 싶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나가보면 아 사도바울이 정말 가르치고 외치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꼭 보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일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바울은 정말 전하고 싶었었는데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 바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밑바탕에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만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자기 경험으로 보아도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 없고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이 자기를 옭아매기만 했을 뿐인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기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이냐.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또 이 로마서를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서 얼마 후에 자기가 가서 전할 일이지만 미리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고 이삭의 이야기도 하고 야곱과 에스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 왜 의롭게 됐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할례는 그 후에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종으로 자라났던 엘리에셀도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은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해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스마엘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엘리에셀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이삭이 잘났거나 이삭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 율법을 행함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를 또 예로 듭니다. 그럼 야곱과 에서는 누가 선택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건 절대로 행함의 결과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가 뭘 행함으로써 정말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늘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이 조금 부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이런 수고와 노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면, 지금 있다 한 사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한번 보세요.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제 바울의 이런 설명에 삐딱하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예상하고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뜨면 선택 안 한 것도 하나님 소관,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답변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대답하기 전에 서론적인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 하나님께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항의를 했더니 너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포기장이다. 이 사실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이걸 알고 할 말이 있거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과 토기장님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 미루어 짐작해요. 그러면 임금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임금님이 뭐라 하시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그 임금님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돼도 임금님께서 뭐라 그러면 항공 무지로 소이다 그러고 그래야 되겠죠. 아, 그거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같으면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그냥 이해 안 합니다 따지고 울어요. 그럼 집에 아이들 키우는데 아버지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자유로워진 시대가 돼서 임금님이 뭐라고 해도요 따지고 덤빕니다. 어느 대통령이 그러셨나요? 어쩌면 되면 막 가자는 얘기죠. 그거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하고 검사들하고 터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터놓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심한 말이 나왔으면 대통령 입에서요 그쯤 되면 막 가자는 얘기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고 대통령의 생각이 들렸다고 해도요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요즘은 진짜 험한 시대가 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어른이 말씀하시면요, 정말 존경하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코를 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 지금 말도 안 된다 싶은 사람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못 느끼는 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그런 분이 좀 있어요. 가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전화로 승부 좀 하자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아니다 싶으면 아니에요. 네. 그래, 그 말 듣고 같이 갔다가요 나는 고생을 진탕하고 이거 아닌 것 같지? 그러면서 그래서 고생을 좀 하든지 손해를 좀 보든지 그 다시 물러나오면 돼요. 아니 아무리 존경하는 어른이라도 하는 게 좀 틀렸다 싶으면 아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존경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보통 사람이에요. 저는 얘가 그리 흔치 않으니까 얘가 들기가, 예를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끔 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저 홍콩에 있던 조은순 목사님은요, 어느 날 차 타고 왔는데서, 그런데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딴 길로 가니까 일로 가지. 그러니까 차로 일로 가더랍니다. 한참 가니까, 막다른 골목이더랍니다. 길이 막혔어요. 아니 길 없네 여기 막힌 줄 몰랐냐고 물으니까 알았대요. 아니 알아놓고 왜 일로 가? 아니 목사님이 가서 했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했으면 이 길이 막혀서 결국은 돌아 나올 줄 뻔히 알면서도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성도들을 버리고 내가 어디 간다면 정말 내가 죄인이지. 이래서 그 성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증거를 해줬다는 거예요. 형, 그 결론은 약간 이상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길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 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면 길 막힌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 가요? 바보 아니에요? 그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 존경하고 내가 정말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가다 보니 막혔네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돌아가자 그러면 또 돌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싶은 자체가 진흙과 포기장의 차이다. 이거보다 더 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분의 말씀에 조금 토달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분 앞에서 섭섭하니 다니 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그런 말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 말란 뜻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셔야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조차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축구 중계를 가끔 보면 참 골 잘 넣는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에게는 전담 마크하는 수비수가 있어요. 수비수가 따라다니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공격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놓칩니까? 알기는 아는데 나보다가 조금 더 빠르고 나보다가 조금 더 힘있는 거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차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 사람도 그걸 극복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박사라는 사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놀아보세요. 이렇게요. 일반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 딱 들어가 보면요. 그 분야에 관한 한 나하고는 약간 다르다 싶은데 그게 끝내 좁혀지지 아니하는 따라잡기 어려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잘 보는 게 달인 하는 게 코미디에 나오는 달인 말고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죠? 개콘에 나오는 아니, 전 그걸 보면서요, 야, 저 친구는 코미디언인데, 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보여요. 그게 감동을 줍니다. 그럼요. 코미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구나. 이게 감동을 주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 말고 진짜 다른 게 있잖아요. 오랫도록 그 일에 종사하다가 그렇게 됐겠지만, 그럼 그거 한번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면 안 될까? 안 보면 낼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차이가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지나든 아무리 애를 쓰고 이해하려고 해도 고기장애를 상상도 이해도 못하는 거죠. 그게 이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자판기가 뭐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화내고 숨기려는 사람이 딱 자판기 취급하는 것과 똑같아요. 동전을 넣고 딱 누르면 내가 나오라 했는 거 딱 떨어져 나와야 되죠. 이게 자판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성질이 좀 불편한 사람은 당당 두들게 성질이 좀 불편한 사람은 발로 그냥 차요. 하나님을 의외로 자판기처럼 여기는 참 많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느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많이 보면요, 그 신이 사람하고 많은 짓이 비슷해요. 한 유튜브 게 그 로마 그리스의 신화들입니다. 그게 참 신 많이 나오잖아요. 5만 명의 신들이 다 나와요. 그 신들이 신 같아 보여요? 사람 같아 보여요? 사람하고 하는 짓이, 같아요. 아, 웬 신들이 이렇게 많느냐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신도 잘 보면 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도 그런 신들과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런 신들보다는 더 뛰어난 분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 전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자꾸 놀랍니다. 어?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자꾸 놀라게 돼 있어요. 사람의 뜻과는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왜 그러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읽었더니 뭐 별로 다르지 않던데 잘 못 읽었는데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의 생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하듯이 움직여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만나는 야곱이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저 한참 후에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도망을 쳤어요. 배 타고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육지의 신이시니 배를 타고 도망을 가면 안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가 떠나는 걸 보고는 베니스에 가서 단하게 쭉 잤어요. 풍랑이 있는데도 곤하게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 며칠 잠 못 자고 고민했을 거예요. 못 자고 있던 그 잠 배기창에 들어가서 배가 떠나는 걸 보고 푹 잠든 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실 줄은 차마 상상을 못했던 거죠. 구약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생각도 성령님과 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에는 이거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용할지 모르는데 그러고 하는 게 간절히 기대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건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수한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한수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포기장이라고 말합니다. 포기장이는 전이 쓸 그릇과 위약에 쓸 그릇을 만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의 종류는 그 핵심은 그릇의 종류가 아닙니다. 뭐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나는 그러면 귀한 그릇이고 니는 천한 그릇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뭘 만들든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 토기장에게서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그 외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땡땡이 치고 왜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구원은 얻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말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아주 강조합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이후의 삶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그건 변함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거지는 동전을 앞에다가 저 동전 접시를 놔두고 땅바닥에 누워 다 파묻고 손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거지는요. 동전 접시 놔두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더 많이 모았을까요? 땅에다 얼굴을 푹 쳐박은 거지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지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적선을 받았을까요? 왜 열심히 생각하지 마세요. 답 없어요. 거지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많이 쌓이고 덜 쌓이고가 아니고 주고 싶은 사람 많이 가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애처로운 눈빛에 끌려서 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깜빡이 그냥 쳐박고 있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주긴 하겠죠. 여러분 적선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지 거지의 태도에 달린 거 참 얄미운 사람들이 더 가까운 것이에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찬송가 틀어놓고 참 얄미워요. 미워하면 안 되긴 한데 마음이 그렇더라 생각이 그렇더라 그런 걸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쉬운 걸 갑시다. 이건 쉬운 거야. 잘 생긴 거지하고 아주 더럽고 못생긴 거지하고 둘이 똑같이 앉아있으면 누가 많이 부을까요? 쉬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못생긴 거지가 많이 부을까요? 아니요? 잘생긴 거지하고 뭐라 하겠어요? 말끔하고 잘생겼으면. 야, 너 그 얼굴 그나 짝가지고 거지하냐? 그러다가 안경까지 하나 쓰면요? 못 벌어요. 그러면 거지가 잘생긴 것은 사업상 불리합니다. 그거 유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기뻐 안 하실까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거지의 인물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삼으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업상 불리한 거지가 잘생긴 거하고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달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거지가 인물 자랑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하나님이란 걸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힘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게는 이런 복 안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변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요? 이런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게다가 돈도 잘 벌고 그러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셨나요? 이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아 보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원망 아닙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걸 믿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제 막 또 잘 부르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를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는 바울의 사도 바울의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공기장에는요 마음이 안 들면 그대로 다 깨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안 드는 토기를 어떻게 합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그게 멸하시기로 한 진노의 그릇 이게 뭐예요? 깨버려야 마땅할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장이신데 이 그릇을 깨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기로 환영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적어도 10장 끝까지 갑니다. 9장 10장 끝까지요. 이 문제를 설명을 계속 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포기장이도 본래 깨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 깰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실력 부족으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실력 부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멸망시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능력 없는 토기장인은 많은 걸 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깨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설령 그것을 깨버려야 마땅하다 싶어도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시는 무상한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5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깨어버려야 할 토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토기를 깨지 않고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10장 21절까지 나옵니다.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슬로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끝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손을 벌고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9장 끝에서 10장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 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을 바꾸면요. 토기장이가 진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어떻게 진흙이 돼요? 우리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할 때는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깼다 만들었다 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깨워버려야 할 토기까지도 절대로 깨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아니에요. 깨워버려야 할 그릇도 깨지 아니하고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은혜로 포기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요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걸 또 알아야 된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이걸 정말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조차 우리의 성질조차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요 오래 참고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그럴 수 있는 말은 이런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거는 자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할 겁니다. 뭐,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잘 사는 사람이다 싶어도 들여다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만도 아무런 불평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셨다는 것을 속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어렵고 힘들긴 한데 그것을 쉽게 이겨나가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깊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진짜 질문하고 항의하고 하나님께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풀고 구걸할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쳐박고 구걸할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달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리는 문제라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요. 불량품 포기마저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 수 있는 죄를 깨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땅에 가서 영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회개해 주옵소서. 또한 그간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치를 간절히 원하고